설교 본문은 요나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요나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야훼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은 환상이나 설교들을 묶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상이나 설교를 통하여 과연 그 당시의 백성들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그 사건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나서는 그런 환상이나 설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가 수일간 어떤 일을 하였다라는 그 행적을 산문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요나 한 사람의 행적으로 오늘 요나서를 읽고 이해하는 그 해석이 옳은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전주에 생각한 대로 이 요나서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예언서로만 읽어야 하는가라는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구약에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들려줘야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즉 언약의 백성들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두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요나가 회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은 많은 경우에 이방인들에게 행하여졌던 이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적들이 단순히 이방인들만 위한 것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쳐두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 선교를 위하여 요나가 회개를 요청했다라는 이 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무엇인가 들려주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요나서에는 과연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드러내고 그 다음으로 니느웨로 가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분명히 불순종한 요나가 심판을 받아 바다에 던짐을 당하여 죽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훼께서 보내신 대풍은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배가 깨어질 위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처음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은 잠이 들어있었고 나중에 요나는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바다 가운데 던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죽음 이후 바다는 잠잠해지고 이방인들은 야훼를 경외한 경건한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피하여 다시스로 향했지만 다시 들어가는 배에서 미리 이방인의 구원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는 북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심판주 야훼께서 오심. 둘째, 야훼 오심에 대한 반응. 셋째, 요나의 대속과 이방인들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심판주 야훼께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1장을 읽으면서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표현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는 명시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즉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다에 대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배의 선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야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즉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그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나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은 10절에 자기가 야훼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에 반복되고 있는 야훼의 얼굴을 피함 이 사실을 바라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요나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신을 피합니다. 이것은 도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셨다라는 그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가져오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자신에게서 얼굴을 피하는 자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주로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편 143편 7절에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시면 나는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여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순간을 두고 시인은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번 주에 바라보았던 그 사건이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사건입니다. 즉 그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숨기심으로 심판하시고 야훼 하나님은 자기를 피하는 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심으로 또한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요나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그 얼굴을 피함으로 인하여 야훼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심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야훼의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을 두고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바다에 큰 폭풍이 갑자기 왔고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폭풍에 대하여 또는 때때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드러낼 때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창조의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중에 이 성령이 구약에서 구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으로 드러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야훼께서 병거를 타고 나타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내산에서 엘리야에게 야훼께서 나타나실 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마지막으로 강한 음성으로 임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단순하게 구약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때로는 어떤 영광구름에 임하는 그 모습으로 폭풍이 대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장에서 야훼께서 영광구름으로 임재하실 때 번개가 번쩍이는 풍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북쪽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때 때때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폭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현상으로 온 그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위해 가져오신 폭풍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7편에서 야훼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야훼께서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26절에 그들을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 사건은 홍해의 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일으키니까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그 길이 닫혀지고 그들이 그곳 가운데 수장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심판주로 오실 때에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보라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전멸시킨 후에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야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심판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연 현장으로서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께 대하여 얼굴을 피하는 자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요나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고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눈에서 도망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긍휼의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들 가운데 긍휼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긍휼의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말은 우리가 회개할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잊어버렸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주로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의 대풍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선장이 운행하는 그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말합니다. 자신이 야훼 얼굴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야훼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신 것입니다. 야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은 성령 구름으로 심판주로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이란 말이 끊은 병거를 타고 야훼께서 친히 요나에게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의 구름의 과시적인 현상으로서의 대풍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야훼께서는 언약을 어기고 배교한 자들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언약의 배교자를 추격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야훼 그분께서 이제 바다 위의 배 안에 있는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주로 찾아올 것이라고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에게 찾아왔듯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그들은 풍요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야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야훼 하나님 모습은 심판의 모습이며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하찮은 말씀이거나 지나가는 그 소낙비에 지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은 지나가는 소낙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면, 언약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의 손안에 빠지는 것보다 심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손안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손안에 빠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들,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육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릴 그때에 사람들은 반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연결합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를 통한 야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요나의 반응입니다. 이방인은 큰 폭풍 앞에서 그들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어쩌면 그가 배 밑에 가서 잠을 잤다라는 이 말, 성경에서 때때로 잠이라고 하는 표현이 죽음이란 표현도 가능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피한 그 죽음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피하였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배 밑에서 잤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그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배 밑에서 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요나서 1장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큰 풍랑 앞에서 배에서 자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아 주님은 왜 주무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곳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주무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잠듦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 행패를 탔고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잠을 잤는지 모를 일입니다. 심판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잠이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즉 지금 야훼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이 요나서 1, 2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요나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사건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배교하고 야훼 얼굴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전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즉 지금 요나가 대풍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즉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풍랑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너희를 저 큰 바다 가운데 던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를 큰 물고기 배 속에 던져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결코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풍을 맞는 요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28절과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롭게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를 인도하시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강풍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 도무지 자기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삼아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서 야훼 얼굴을 기대하며 회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적어도 이 여로보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다음과 베델의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재물의 안정과 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너희가 살아갈 길이 아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즉 그들의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의 소식이 들려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야훼 하나님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습관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많은 신자들이 신자란 이름으로 예배 현장에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그들이 편안한 방식대로 예배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억압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지만 여전히 평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점차 들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르게 설교하지 않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교회에 메시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설교가 있지만 들을 설교가 없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자기 방식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자녀들을 많이 낳으십시오라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복음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고 더 이상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완악함을 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찾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나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 사람 요나를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바라봅니다. 요나는 지금 이 배 안에서는 분명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 역시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들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섰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요나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행위를 통한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오늘 교회들도 이 요나서를 적실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야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의 안위를 추구한 교회들은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야만 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안위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야훼 하나님을 숨기는 교회들은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원가지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버리시지 못할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적실하게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설교의 세 번째 대제 이 사실을 생각합니다. 셋째, 요나의 대속과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공들이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힘을 써 노를 저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이 노를 저으면서 요나와 자신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야훼 하나님 대풍 앞에서 심판주 야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요나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바다를 점점 더 흉흉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던 이 배에 탄 이방인들 무리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것도 엘리야 시대처럼 사르밧갑 한 사람이 아니고 나아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무리 전체가 지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사건은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당시에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 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이 지금 어디에서 나와야만 합니까? 정말로 배교한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배교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즉 배교한 옛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부르짖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강화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직 오순절 이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아직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 무리의 기도입니다.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바다가 잠잠하여 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요나가 반항하였거나 죄를 잡아가였다라는 말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가 죄를 잡아가였거나 아니면 나는 바다에 빠지기 싫다라고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이 사건은 개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바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잠잠해지고 배 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대속적인 희생 제물에 대한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이 대속적인 희생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상징적인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모세가 왜 죽었지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7절에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러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보면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들을 읽게 되어지면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감, 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에서의 죄인들의 해방함, 이 사건들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지금 도피성에 있던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자유함을 얻고 밖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그의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정말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지금 요나한 사람의 죽음이 뭐 그래 큰 죽음이라고 요나한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죄인만 죽이면 살아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대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 안전하다고 말하면 나는 정말로 피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합된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혼합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분명히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말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마치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럴 때 야훼 하나님을 심판해 주는 주님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야훼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심판의 현장에서는 정말로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매주일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참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찬상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는가라는 사실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찾아왔던 그들은 라틴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라틴어로 되어졌습니다. 성찬상을 잘못 이해하여서 포도주는 주지 않는 아픔의 현장이 되어졌고 그것은 마치 제사로 변해버린 그런 현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점점 더 의식화되어져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더 신비롭고 뭔가 더 믿음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치의 자리가 진정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그 자리를 즐기고 그 자리에 앉았기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만약 그 자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를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온하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의 평온함이 야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심판이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